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주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또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또 주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또 마음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믿음을 드리며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특별다섯교회 교회 함께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또 중직자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인도받는 복된 시간 되게 인담을 되어 주옵소서. 꿈물의 마라나타가 48일 남았습니다. 또 이 기간 가운데 우리 믿음을 드리며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인담을 되어 주시옵시고 동일한 중심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존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에 부족함없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 우리 아이들 또 꿈물의 마라나타 또 두고서 또 해외 나가 있는 우리 피니스 스쿨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그 가운데 엄마들과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믿음을 드리며 또 콜롬비아와 또 쿠바를 도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만나고 대하는 교사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참된 복음이 계시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 두고 지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새벽에 되게 인담을 대해 주시옵시고 전 성도와 당대 세계복음화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작은 자리지만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시며 더 깊은 믿음과 복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입니다.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 넘어가면서요. 참 아쉬운 부분은 뭔가 다 전달을 못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아쉽고 이거 지나가는 길을 다시 한번 갈 수 있을까? 왜 책이라는 게 한번 읽고 다음에 읽어야지 그러잖아요. 다음에 읽을 것 같죠? 못 읽습니다. 그거로 그냥 책 덮고 끝이거든요. 성경도 이렇게 인생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게 다 그렇지 않나 생각 싶고 그래서 그때그때 매 순간마다 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12장 1절 2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즘에는 청년들은 이제 그 우리 회장이 구역장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25세 미만 청년들을 이제 언젠가부터 뭐가 보였냐면 뭐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있는 청년들하고 지금 잘하는 청년들하고 믿음이 달라요. 색깔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뭐 우리 도은이, 대은이 또 우리 그 밑에 뭐 누가 있을까? 영관이, 광현이, 광진이, 세음이, 세진이 또 누가 있을까요? 저 손예수도 우리 그 밑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명단을 따지다 보니까 열댓 명 되는 거죠, 이제. 그 아이들한테 개개인들을 만나서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애들이 막 만나고 있을 텐데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만나자라고 해서 어저께는 이제 청주에 있는 손예수도를 좀 만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일은 손예수도예요. 그 어디지? 그러니까 청주요. 가깝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청주 좀 갔다 왔어요. 가가지고 아주 8시 반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왔는데 저는 그 대학을 처음 가봤어요. 그 많은 대학을 가봤는데 그 충북대학교 엄청 커요. 국립대인데 엄청 청주에 있거든요. 이렇게 청주에 가니까 또 많은 생각이 감도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그 청주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뭐 시간표를 보고 왔으니까 그래서 조금 만나고 짧은 시간이지만 식사도 하고 가능한 혜진이가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시간도 좀 갖고 하면서 근데 언니잖아요. 어느 날 어느새 보니까 그 혜진이가 어렸었는데 이제 큰 언니가 됐어요. 이제 나이가 뭐 30이 되고 이제 걔들은 아직 20대 초반이니까 그래서 좀 만남을 갖고 또 이렇게 평택에 들려서 잠깐 또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또 올라와서 저녁에 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뭐 어느 성도님과 또 같이 한 9시 반까지 10시 반까지 대화를 하고 또 뭘 느끼냐면 당대 세계복음화를 향해 뛰어나가는 것이 목숨 생명이 필요 생명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여기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살리는 데는 그냥 작은 시간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생명이 필요한 사이구나를 늘 느끼고, 왜냐면 물건도 가는 것도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가야 되는 거지만 옆에 있는 성도를 살리고 돕는 것도 돌보는 것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뭐 한 번의 카톡, 한 번의 전화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생명 살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렇죠? 또 쿠바에 있는 아놀드 목사 살리는 데는 큰 생명 걸리는 결단이 필요하고 여기는 성도 살리는 데는 그냥 시간 날 때 돌보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왜냐면 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러면서 또 성도들을 좀 만나면 만날수록 느끼는 부분들은 많은 고민들이 있구나.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들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냥 저들은 늘 나가고 저기 왔다 갔다 거리고 헌신을 하고 나눔할 때 보면 그냥 우리 내가 경험 못했던 것들을 너무 풍성하게 얻기를 하고 그 나눔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아유 난 아니구나 또 주저앉고 이렇게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들은 앞에 있는 청년들은 굉장히 잘하고 저 막 영어도 잘하고 막 다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분들 속에 들어가 봤냔 말이에요. 잘하는 것 같지만 나랑 똑같이 싸우고 있고 똑같이 어떤 부분들은 잘 안 되고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이제. 근데 그걸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들에게 박수 보내지만 난 주저앉는 거죠. 그래,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뭐 그래, 그래, 난 너희들 기도한다. 우리가 또 없었던 사고인데 그래, 나는 발판이야. 이러고서 주저앉는 분들이 이게 보여요.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 부분도 도와야 될까 좀 발 벗고 나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좀 돕고 있고 또 어떤 분을 신방하고 싶어요. 그분을. 구역장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임의를 갈 수가 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전화를 해서 그분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냐 되게 묻기도 하고. 근데 그분은 또 알아채야 되는데 또 몰라. 글쎄요, 알아볼게요. 몰라. 알아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는 다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물건도 가니까 큰 생명 거는 게 필요하고 여기 있는 성도들 돌보고 하는 거는 그냥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똑같은 생명 거는 중심이 있지 않으면 생명은 살지가 않아요. 생명을 안 거는데 생명이 살아난다? 그럴 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안 쓰는데 무슨 일이 된다? 그럴 리가 어디 있어요? 땅을 파는 것도 이마에 땀이 맺혀야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생명을 살리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뭘 말했냐면요. 아주 복음으로 충만했던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었고 자기보다 복음을 들은 지 더 오래되었던 그 로마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면서 뭘 설명하냐? 구원을 설명하는 거야. 구원. 성경에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많이 설명한 책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스토리예요, 스토리. 구약은 다 스토리예요. 아담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렇게 나가잖아요. 출애굽도 다 이야기예요. 레위기도 가룟 과정이 다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시가서 같은 경우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악망하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째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하면서 신앙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역사서는요,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했던 왕들의 모습, 하나님을 섬겼던 왕들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한 사실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실에 대해서 한 사람의 관점으로, 한 사람의 관점이 누구냐? 그게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를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얘기는요, 바울이 있던 믿음에 동의한다는 얘기고, 바울이 있던 그 믿음과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던 고민이 뭐였는가를 들여다보고 또 로마 교회 어떤 게 가장 큰 고민이었냐? 복음이 힘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구원이 힘해지고 있는 거예요. 뭘 믿는지조차도 몰라지는 거예요. 구원과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깊게 하는 책이 로마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백미가 8장이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보다 보니까요. 로마서 8장을 외우게 하는 그 프로그램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뭐 랩이라는 사람도 있고 랩으로 뭐 그러므로 이제 막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인데 참 별나다 그런 분도 계시고 막 또 외우게 하려고 막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또 무슨 작은 집회 같은 거 모임도 써보니까 야 이게 그렇구나 생각이 듭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책이다. 그러면서 12장부터는 아예 다른 이야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 기초?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초를 놨다라면 얘는 12장부터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야. 건물을. 그래서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윤곽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 이야기가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게 1장부터 11장을 다 받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실천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죠 이제. 상담을 했어. 어제도 상담을 한참을 했는데 쭉 얘기 들었어요. 듣다가 얘기 많이 했죠 이렇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라고 물으면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권하는 게 돌봄 사역의 중심입니다. 그쵸? 상담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상담? 상담이 교회에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돌봄 사역. 그쵸? 원래 페스터 그러잖아요. 목사가 이제 이렇게. 제가 듣기는 뭐 이렇게 혜진 자매가 그런 말 하던데, 초혼이라는 뭐 페스처인가? 그런 단어가 있대요. 거기서 연결된 게 페스터라고 말하더라고요.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원래, 목양하는 게 목사의 원래 어원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영어인 이렇게. 그러니까, 목초지에 있는, 광야에 있는, 들녘에 있는 양들을 돌보는 게 원래 페스터라는 그 목사에 담겨진 그 뜻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권하는 사역. 보통 권사 그러잖아요. 권사. 그런 의미예요. 권하고 장로님들 또한 권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 알 것 같은데 되게 뭐를 이상한 좀 이 얘기 어려운 얘기들이죠. 너무 많이 봤던 구절이긴 하지만 어떤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 이게 뭔 얘기지? 우리 구약 배경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을 드릴 때 어떤 동물 드렸나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큰 게 뭐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래서 우리 형민 장로가 근래 점을 뺏길래 흠도 없고 점도 없어 살고 싶어? 내가 이제 또 되게 친한 또 이제 제자니까 그런 말 작가니까 점을 많이 뺐더라고 해서 점도 없어 살아야죠. 그런 말을 하길래 웃고 말았는데 흠도 없고 흠도 없는 이 동물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드릴 때.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거룩한 그 흠 없는 동물들을 각을 떠서 드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떤 말씀을 좀 주목해 드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산재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가 궁금한 거죠. 동물들은 죽여서 드려요. 우리는 죽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살아있는 삶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삶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 말. 저 요즘에 느껴요. 왜 이렇게 사람을 이해시키기가 힘들지? 주일날에도 우리 전 중국에 대해서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전 중국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그러면 중국어 선교계 세워진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글루건 현수막 제가 다 챙겨가가지고 그때 일개교회 목사가 누굴 시킬 수도 있잖아요. 가서 손 다 뒤어가면서 글루건도 현수막을 쫙 붙이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렇죠? 앞에 옆에 다 제가 붙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물건들 다 챙겨가져갔고요. 또 중학교원 수련회할 때 뭐 현수 뭐 체력이 좋지 않은데 현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거 좀 다 하셔야 되겠다. 반 강제를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뭐 며칠 동안 힘들었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중학권에 대해서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주설도 저게 와 있고 그렇잖아요. 늘 많이 부담했어요. 저 친구 어떻게 도와야 될까? 어떻게 저 친구도 기도해야 될까? 늘 항상 있고 왜? 제 현장 가서 연결됐던 친구들이 그게 왜 없겠어요 이렇게. 근데 뭐 중학권 수련회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나? 왜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그러다 어떻게 이제 뭐 이번에 교단 가입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근데 어떻게 해서 많이 오해가 돼갖고 의성도님한테 아, 참 죄송했다 생각이 들고 또 이해 목사님한테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도들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 참 앞에서 말을 해도 이게 오해가 되는 상황에서 이게 교회 말이 많잖아요, 이게 말이. 가끔 가다가 야, 교회가 복음이 없고 이 말씀 없으면요, 깠다 가면요, 말에 걸려갖고 무너질 게 교회에 보니까. 직장에서는요, 허용하잖아요. 직장에서는요, 항상 목적, 돈을 주고 일을 시키니까, 직장은요, 칼이에요. 야근합시다. 야근. 예를 들면. 뭐 합니다? 몇 시까지 나오세요? 총장 되십니다. 자, 일요일 다 나오세요. 집에 장례하는 거 이외에는 다 나오세요. 전국 수능생들이 시험 보러 나옵니다. 4만 5천 명씩, 2천 명씩 와요. 논술 시험 보러. 600명 붙는데, 1,000명도 안 붙는데 몇만 명씩 와요. 나갈 때 한양대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이런 일들을 그냥 한마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갖 이해관계 말들이 막 꼬이죠. 꼬이고 이제 보통 직장은 혼자 나갔잖아요. 근데 교회는 보통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다 같이 나가잖아요. 이게. 한 곳에 있으니까 가정에 있는 갈등이 교회로 연결되어지고 교회에 있던 얘기 불만들이 가정에서 또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복잡합니다. 갔다 가면 믿음 가지고 나왔다가 믿음을 이렇게 쉬운 것이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요. 삶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번 딱 드리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언제까지 살아있어요?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이 얘기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냔 말이야, 이 얘기를. 바울이 로마 교회를 나가서 이 얘기를 왜 했냔 말이야.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 와가지고 10시 반 전에 와가지고 다양하게 맡은 부분을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같이 살아있는 예배가 전제되지 않는데 매일 드리는 예배가 삶 속에 없는데 정해놓은 의식적으로 드리는 그 형식적으로 드리는 형식이라는 얘기는 정해놓고 드리는 그 예배 자체가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매일의 예배가 없는데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에 얼마나 은혜를 얻겠나요? 살아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는데 주일날 드리는 그 한 번의 예배가 어떤 성도들에게 의미로 다가올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너 매일 예배가 있냐? 이 한 번 죽은 동물을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매 초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만나면서 계속 듣는 얘기는 뭐냐면 많은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때문에 힘들고 다 그런 얘기예요. 남편은 아내 때문에 힘들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고 혼자 있으면 편안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것 때문에 또 힘들고 생각해 보세요. 100점짜리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딱 한 명 있다 그래요. 제가 그 상태에 저를 빼놓고 누가 있냔 말이야. 죄송합니다. 100점짜리 남편이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사도바울이 혹시 결혼했다면 사도바울 부인은 사도바울을 향해서 100점짜리 남편이랑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100점짜리 아내가 있냔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 100점짜리 교인 있나요? 그러니까 참아라가 아니라 이 삶으로 드리는 산 제물, 산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있냐라고 좀 서로 자문 자답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없는데 예배가 그렇게 의미 있게 은혜롭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드릴 수 있는 그 100% 예배가 가능하겠냔 말이야. 평상시에 말씀을 읽는 그런 삶이 없는데 주일날 말씀이 읽혀지겠냔 말이야. 평상시에 드리는 기도가 없는데 주일날 드리는 그 5분 10분의 그 기도가 그게 어떤 의미겠냔 말이야. 산 제물로 드려라. 삶의 자체를 삶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가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딱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딱 보여주고서 믿음을, 어마어마한 믿음을 보여주고서 사라졌어요. 그 사람 보고서 믿는 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었던 자, 믿었던 자. 아니, 그때 진짜 믿었었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유다를 비교해서 그랬습니다만은 유다가 믿었던 자입니까?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믿지 않았던 자예요. 그렇죠? 떠나는 그 사람이 믿고 있다가 실망했냔 말이에요. 묻고 싶은 거예요, 저도. 수많은 교육자가 왔다 갔어요. 수많은 걸 봤을 거예요. 다 이유가 있겠죠. 수많은 장로님들이 왔다 갔어요. 이유가 있겠죠. 수많은 권사님과 많은 직분자들이, 많은 청년들이 있다가 가기도 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뭘 정죄하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거는 남이 부를 수 있는 성질은 못 돼요. 구원받았어? 자체가 엄청 기분 나쁜 얘기예요. 영적 문제 똑같은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하나님 말씀 받고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전체가 뭘 묻고 있냐면 너희 구원 받은 거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지만 왜 구원을 설명하냔 말이야. 너희들 구원 받은 게 맞아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한마디로 물으면 상투되니까 이 말을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핍박을 견뎌내고 있는 그 교회에게 물을 말이냔 말이에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잘한다라고 말을 하고 용기를 줘도 될까 말까인데 너희 구원 받은 게 맞아라고 좀 묻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고 있는데 그렇게 싸우는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힘을 얻기 전에 말씀을 믿냔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 태도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얘기는요, 그리스도라는 한자어예요. 기독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기독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독교는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가르칠 교니까 이게. 근데 실제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냔 말이에요. 그냥 주일날 가서 한번 떨어지는 그 메시지 하나, 우리에겐 그나마 성경구절을 많이 찾잖아요. 이렇게 봐요. 안 찾는 사람 태반이에요. 왜? 이거 한 장 넘길 힘도 없는 거야, 이거. 이거. 그러면서 계속 내가 받은 말씀은 A인데 B를 준다라고 투정부리가 앉아있으면 은혜가 되겠냔 말이에요, 이제. 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물론 싸워야 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그 사모함과 그 말씀을 좀 받고자 하는 그 갈망과 그 열망들이 산제사를 드리는 삶에 반복될 때 그 부분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다가 세상에 매여 있다가 주일날 겨우 뛰어나오면요. 주일날 와서 푹 잠자기 바쁘죠, 사실상은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교육자와 모든 구역장과 모든 중직자들이 서로 도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전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만 목숨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을 살리는 데에도 생명 거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냥 시간 되면 되고 아니면 말 그런 건 아니죠. 거룩한 산 제물로 흠 없는 동물을 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중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직장이 삶을, 예배를 확대하면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인 거예요. 그렇죠? 저 옛날에 있을 때 공부가 예배다 그럴 때 약간 황당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보게 되어지면 무리된 말은 아니죠.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도 필요하지만 삶 전체, 직장에는 직장 속에서, 주부는 가정생활 현장 속에서 아이를 육아하면서 다 이런 것들이 하느님께 맞닿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만 딱 거룩하게 되고 나머지는 엉뚱하게 산다. 뭐가 똑같으냐면 구약 제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물을 드리기 전에는 만판으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 재물 드릴 때만 딱 드리고 회개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재물을 드린 걸 통해서 모든 것들이 퉁쳐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삶과 연관되어 있는 예배인 거예요. 저 주일은 평상시 월화수목 금토와 맞닿아서 맨 끝에 맨 처음에 드리는 예배로 연결되어야 되는 그런 예배예요. 그런 의미의 예배예요.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막 살다가 그때 한번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퉁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예배가 아니죠.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평상시에 있냐? 이거 묻는 거예요. 너희가 드릴 진정한 영적 예배는 그런 예배다. 너희가 지금 기독교를 지금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너무 중요한 싸움이 맞지만 그거 이전에 삶을 통해서 너희가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있냐? 이거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생 고민을 하고 좀 묵상을 해둘 것입니다. 삶의 전부를 먹는 모든 것 자체도 다 예배인 거예요. 그렇죠? 그 중심이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이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없는 그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고 구원을 11장까지 설명을 한 다음에 첫 설명하는 게 뭐냐?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는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에 된다. 너희가 지금 이방인들을 갈구고 밀쳐내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이제는 촛대가 우리한테 옮겨졌다고 자만하고 너희 이제 끝났다라고 무시하고 이런 게 교회에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냐?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전부를 드리라. 제가 살면서 들었던 아주 그 명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려고 죽는 것보다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내는 게 더 쉽지 않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도 메시지 하실 때 몇 번 하셨단 말씀이고 너무 힘드니까 살려고 죽는 거야. 죽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그냥 다 편할 거를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남편 보기 싫어. 뭐 간두면 되죠 뭐. 아니야 보기 싫어. 아 간두면 되죠. 그러면 되는 거냔 말이죠. 지금 삶의 예배라는 얘기는요. 그런 전 삶의 전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전 직장에 있을 때 이혼하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불신자가 태반이었지만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 들어오니까 이유 어떻든지가 아니에요. 그 가정이 깨졌다고 말한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가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당시에 보고 하는 목사님들도 보면은 해외 목사님들도 다시 결합한 가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가정사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이게 뜨끔뜨끔 생각이 넘어가게 되어져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그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인생이니까. 근데 그런 가정에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 그걸 보면서 뭐 어떤 말로 이게 중재가 되겠습니까만은 이걸 어떻게 이거를 도와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그냥 사세요. 이게 답일지 그건 죄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산저사라는 말은요 전 영역에 포함해서 말을 하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말들을 할 수 있는 무거운 묵직한 얘기예요. 그렇죠? 견디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팔을 끓고 어떻게 멈출 수 없고 가면 갈수록 뭘 느끼냐면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는 시대예요. 화를 막 내는 게 너무 일상이에요. 저도 물론 화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김이 빠졌는지 화를 낼 힘이 없어요. 근데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교인들 봐도 그렇고 세상도 그런 것 같고 TV 봐도 그렇고 야, 이게 왜 이렇게 싸나워지는 시대가 되었을까? 그런 문화가 교회에 확 들어와 있어요. 야, 이게 참,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라. 이게 산 제사의 기준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가 그럴 건데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 내가 지금 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냔 말이야.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치받쳐가지고 용납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냔 말이야. 아이를 키울 때 막 키웁니까? 아니잖아요. 소중하게 키우잖아요. 어디 다칠까 안 다칠까? 얼굴에 기스가 날까 안 날까? 얼마나 오심초사 하면서 그 애를 키워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배라고 했을 때 어떻게 키워야 되겠냔 말이야. 그냥 성공을 위해서 기계로 그냥 키워야 되겠냔 말이야. 그렇지 않죠. 저는 아이들에게 요즘부터 안 했던 얘기가 있어요. 자제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위배인 것 같고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일부러 안 해요. 저도 대학에서 성공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어떻게 성공할 줄 알고 어떻게 도와야 된다는 것을 많이 보고 알았어요. 근데 그걸 막 해가지고 아이들을 막 채찍을 때리고 해가지고 그 기계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조금 여러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어도 이 아이들이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본인이 하고 싶은 삶을 살면서 믿음을 들으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물론 부모로서 이 아이를 도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교차할 때가 참 많았어요. 지금 일정 시간이 지나서 어떤 면에서는 교단 몸이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역력이라는 거예요. 예배역력. 그렇죠?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지 마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그 일들이, 그 행동들이 불신자하고 똑같지 않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현장의 삶의 모습들이 다 예배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너희 그렇게 하고 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삶의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이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루하루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먹는 일이든지 입는 일이든지 마시는 일이든지 결혼한 일이든지 남편과 살아나는 일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재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드릴 때 동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을 따야 되고 목 딴 그 양이 피가 나가려면 한참이 걸리고 피를 받아야 되고 털을 벗겨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씻어내야 되고 근데 이것을 죽이지 않은 채 살아있는 우리가 그런 삶으로 그걸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어우,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 죄 사함받았다. 그렇게 될 내용이 아닙니다. 그쵸?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본받지 말고, 그쵸?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말, 이 시대의 분위기, 세속화되어지고 있는 그 분위기를 본받지 말고 TV에서 보는 것처럼 보고서 당연하게 무장해져. 저 유명한 연예인도 저렇게 했네. 우리도 그 용기를 얻는 거죠. 저 정치인도 저렇게 했네. 우리도 용기를 얻는 거죠. 복음에서 하는 기준이 아니라 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는 것만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보는 것만큼 듣는 것만큼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 기준들이 아닌 것 같고 비난하고 욕을 하지만 그게 다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가치관을 형성하고 우리의 정서가 되어지고 우리의 인성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보니 말씀이 맞냔 말이죠. 그렇다고 등질 수가 없잖아요. 등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본받지 않도록 네가 싸우라는 얘기죠. 그렇죠? 새롭게 함으로. 그렇죠?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이전과 다른 행동을 가지고 이전과 다른 행동 방식을 가지고 이전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전과 다른 사고체계를 가지고 살아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내야 되는 거예요. 너희 교회 맞지 않냐? 너희 구원받은 거 맞지 않냐? 너희는 접붙여진 사람들 아니냐? 토기장의 임의들 할 수 없냐? 말씀을 쭉 주시면서 너희 그런데 왜 교회에서 삶의 태도가 그러냐? 핍박 받으면서 예배 드리는데 지금 감사하고 있지. 근데 왜 이렇게 지지고 먹고 싸우냐? 이게 너희가 드릴 예배가 맞냐? 원래 드릴 영적 예배는 이런 거 아니냐라고 12장을 시작하자마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2절은요, 11장까지 전체를 받는 정리하는 결론 얘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긍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 것들 영적 예배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TV에서 말하는 내용들 본받지 말고, 그들이 하는 방식 본받지 말고, 다 개인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단체보다 본받지 말고, 모든 것이 다 경제가 우선인데 이 본받지 말고, 성공하면 다 이기는 것 같은데 본받지 말고, 그냥 무조건 빠르게 하면 이기는 것 같은데 본받지 말고, 남 짓밟지 말고, 계속 그 말하는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 주체가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삶이 변화되도록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삶의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뭘까요? 세상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계속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진 게 아니라 계속 거룩해져 나가는 것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모습임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2장을 시작한 이후부터 우리 모두가 다 계속 찔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구원을 말씀했던 하나님의 바울이 입을 통해서 아픈 얘기를 계속 할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은 이 말들을 하고 싶었어요. 더 결론은 12장, 13장 지나고 14장, 15장이 더 결론이에요. 구원받은 게 맞아? 그러면 선행을 행해야지. 그렇게 끝이 나요. 무슨 선행일까? 또 난 착한 사람인데 내가 하는 게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다라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장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눈 보면요, 나랑 오전 상태인데 다 진정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다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갭을 좁혀나가는 데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대화도 필요하고, 참음도 필요하고, 주장도 필요하고, 건강한 대화가 필요하고. 전 그런 말을 합니다. 건강한 타협이라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하는 것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화하면서 타협하면 돼요. 그래, 네가 맞다. 그래요, 어머니가 맞아요. 건강한 타협. 그거 타협하는 게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막 그냥 눈에 막 흙이 들어가 전까지 내가 용납 못 한다고, 용납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눈에 흙을 확 넣어버릴까 보다 말하는데, 이게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가족끼리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삶으로 그런 부분들을 살아내야 될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산 제물로 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산 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담을 내어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우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 모든 생명들을 살리게 생명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과 교역자들과 모든 중직자들이 교회를 돌아보기에 부정확함도록 인담을 내어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당대 세계복음을 향하여 달려가기에 부정확함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진행되어오는 사역들 가운데 힘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가운데 또 나약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흔들려 오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대해 주시사 하나님 말씀이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등대가 되게 인담을 대해 주셔서 어두웠던 그 현실 속에 큰 광명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진리에 서갈 수 있도록 모든 사역자, 모든 이들이 함께 뛰며 그들을 돌아보며 모든 성도가 진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내기에 부정합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계신 김용화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도하셔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에 부정합도록 인담을 대해 주시옵시고, 병상에서 산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에 부정합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삶으로 살아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5개의 교회와 관련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